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크시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한다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조차까지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결국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그 덕분에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를 입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가볍게 하거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또한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얻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벽하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우리가 더 이상 뭔가 보태야 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덕분에 구원을 얻은 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문제다, 어떤 교리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납득이 좀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우리가 그냥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게으르고 뭔가를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도달해라. 이런 말로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젠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 뭔가 이런 의미로 좀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은 믿었다는 것으로 구원이 다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이게 되어버린다면은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원칙과는 전혀 맞지를 않아 버리게 됩니다. 맞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완전함, 그걸 훼손해버리는 그런 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구절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한 성경과는 다르냐?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뭔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걸 스스로 생각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열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자가 성경에서 신학적인 문제를 알기를 참 싫어하는 것, 그리고 설교를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기 위한 설교라 이렇게 간주해버리는 것, 이건 크나큰 비극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신학적인 좀 어려운 골치 아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듣기를 싫어해버리고 마음을 딴 데로 돌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자가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다, 뭔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그쳐버린다, 그렇다면은 신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 있느냐? 이걸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듣기에는 우리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아예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일단은 우리가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먼저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알다시피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앞에 말과 연결해 준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앞에서 했던 바울의 말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 이걸 의미하는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 말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앞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장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라 이거나 또 같은 사람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뭐 이런 말이나,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런 말을 바울이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서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부터 맺어진 열매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모습들, 겸손과 뭐 한 사람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5절에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하고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 앞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그 속에 품고 살아간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 밖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구원을 내가 앞으로 얻을 거다, 구원을 내가 받을 거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구원 얻은 신자가 아니고,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라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구원을 얻은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복 속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구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또다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왜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이런 거예요. 구원을 품고 있다면은 그 구원이 보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품고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인해 보여진 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속에 구원이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구원 받은 자의 모습, 구원을 얻은 자에게서만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질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거나 구원을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속에 구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구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모습이라는 게 아이고 내가 천국 간다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구원의 모습이 있다면은 이 땅을 벗어나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 것을 다 초월하면서 천국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통해서 보여진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 구원을 품은 꾼의 신자에게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룬다는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그 구원을 보임에 산다, 보임에 산다, 이게 신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은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본문을 이해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다, 한번 힘쓰면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런 성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구원 얻은 자로 이미 간주를 했어요. 1장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을 얻은 신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 이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교제할 수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행하라는 이런 뜻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개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걸 말을 하면은 내가 과연 선택받은 사람인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구원을 말하면은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얻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사실 또 알고 싶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싶은 그런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가 어떠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선택받은 게 분명하다면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면은 내가 조금 잘못되게 살아가도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걸 노리는 그런 속셈에서 내가 선택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요 은혜에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 그 놀라운 은혜에만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지 내 구원에선 사실상 알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에 흥미를 두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것 조금 이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국을 목적으로 한 구원이라면 예수 믿었다면 빨리 천국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려고 한 다른 뜻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서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자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신자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피의 은혜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이건 전혀 흔들림도 없고 변함이 없는 굳건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죠. 이미 얻은 것이 약속한 이미 얻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완전한 그 천국 구원을 얻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는 것. 이걸 의미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 그걸 가리키면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사이에 공백이 있죠. 구원을 얻은 것하고 구원을 얻을 것하고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이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은 신자가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얻었다면은 구원을 얻은 자로 계속 살아가란 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자라면은 세상을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자면서 불신자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건 애당초 신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로 살고 신자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요. 구원 얻지 못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 구원과 상관없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런 신자라면 나는 과연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느냐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의지로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13절 얘기예요.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신자의 행함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대개 행함 이렇게 말하면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행함 이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 행함을 거부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행함을 거부하는 건 스스로 행동해가지고 그 행함으로 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이걸 거부하는 것이지 절대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자는 분명히 행동하는 거, 행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이것으로 복을 얻는다거나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것으로 의롭게 된다거나 구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제 행함이 뭐냐? 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로 설명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뭔가의 행함이 보여진다면 행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신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이라는 건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신다면 그 행동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행동이 나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낙격인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 그러한 겸손이 그 내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뭔가 겸손의 그런 주의 겸손의 마음도 없는데 남을 나보다 낙격이는 그런 주의 겸손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겸손의 행동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내 속에 하나님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그러면 사람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행동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고 생각한 대로 겸손의 행동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에 내 속에서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저선 나은 사람이 아니다. 나도 죽을 자고 못난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런 마음조차까지도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자는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공로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주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야 내가 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을 때에도 우리 힘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렇게 아니고 우리한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다 이런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본래 우리가 가지는 관심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건 제 생각지 아니하고 나한테 영광되는가 자꾸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이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두게 되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걸 관심 두게 하시고 전혀 몰랐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이고 내 공로고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 빌립보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 확신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를 믿고 있는 것 증거되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룬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루라 했는데 그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린 그 일에 복종하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에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진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을 들었다면 나도 예수의 겸손을 행하고 살았으면 이름만 있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두신 하나님 마음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가지게 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게 뭘 같아요? 부자 되는 게 소원이 같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같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믿었으면 믿은 자로 살아가라. 구원을 얻은 자로 구원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 품게 하는 겁니다. 품게 하셔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만드시고 희생하게 만드시고 나도 주님의 겸손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고 작업장이죠. 모든 것이다. 내 속에서.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은혜가 참 소중하다. 그 주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 소중하다. 그 소중함을 아는 분이라면 구원을 이루는 삶 그건 역시도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소중한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죠. 그 얘기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의 그 100데나리온 조그만 빚을 탕감을 못 이뤘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1만 달란트 탕감의 위임금의 그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의 임금의 그 용서 그 탕감이 귀한 것으로 그 마음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타인을 향한 용서가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용서 받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용서가 이웃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용서하심 나에게 소중한 폭으로 은혜로 자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소중하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귀한 폭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마음 품고 사신다면 십자가의 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아니냐고 내 몸도 살아간다면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귀하게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구원 얻은 자의 그 모습이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그러한 삶에 아예 마음도 안 두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하찮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진짜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를 말할 때 주님이 진짜 나에게서 소중하신 귀하신 그런 분인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귀한 분으로 자리하신다면 주님이 하신 그 삶 또한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삶이 귀하다면 여러분은 역시 그 삶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믿음을 선물 허락하시고 구원 얻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다가 예수를 증거하라.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감상하시는 것도, 우리 죄를 알게 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오직 신자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귀한 말이죠.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루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걸 바울이 14절 간략히 말하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을 설명을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경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비록 몸은 광야였지만, 몸은 고생을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란 약속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광야지만 그들의 장차는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비록 광야에서 일순간 고생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얼마나 고생을 견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망을 내요. 모세에게 시비를 겁니다. 모세는 시비를 거는 건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눈앞에 먹을 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먹을 게 없다, 고생한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품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을 품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바울이 빌립보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비록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하신 일로 보라 이런 얘기죠. 힘든 일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시비 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장차 죽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세상에 매인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돈이 전부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에는 조금 고생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거든 이런 모습이 없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소원을 우리에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세상 속에 세상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돈 버는 그런 국리에 못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그 소중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복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힘쓰고 할 일이라 이런 얘기죠. 사실 다 고생한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시비 걸지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힘써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신자로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총 속에서 주를 믿게 되었고 구원이란 그 약속 속에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과연 주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행여 세상 사람처럼 이 땅을 사는 데 몰두하고 세상 그 얻기에 몰두하고 세상의 탐욕에 머물고 있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는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본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며 복종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증거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